역사고전강의 26강입니다. 오늘 26강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고전강의 26강은 25강에서는 주로 현 18세기는 현대사회의 기원이다. 이렇게 해서 18세기의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정치혁명, 산업혁명, 통신혁명, 사회혁명, 국제관계혁명, 문화혁명 이런 그 여섯 가지 정도의 혁명적인 사태들의 전개를 25강에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이죠. 정치혁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간략하게 신분제 질서가 폐지되었다. 혈연 엘리트주의가 폐기되면서 전통적인 정치체제가 몰락하고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였다. 딱 한 문장으로 써놨는데 이 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1, 2년에 되는 게 아니죠. 혈연 엘리트주의. 그리고 이런 혈연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질서는 폐지되었지만 언제든지 그와 유사한 형태들이 등장하고 또 그것이 항상 그 국가의 통합에 또는 공동체의 그 불균형을 만들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동체의 불균형을 처리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 좀 더 나은 곳이라는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그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것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근대 이전에는 주로 국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태가 왕의 전제 권력과 귀족의 권력 사이의 충돌인데 이제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귀족 인척하는 놈들과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는 25강에서는 정치혁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파생된 네 가지 정도의 혁명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을 초래하였는가? 또는 산업혁명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아주 짧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정도 짧죠. 이렇게 짧지만 이 짧은 것 안에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둘러싼 그 주요한 요소들을 집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중요해요. 26강.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다른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다르게 읽힐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소 또는 원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흔히 하는 말로 암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문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법칙은 상품화이다. 새로운 세계의 법칙은 상품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자본주의적 세계, 상품화. 최근에 제가 소개했던 엘버트 허시먼의 열정과 이해관계, 엘버트 허시먼의 평전을 소개했는데 펭크맨 이효준 씨가 또 그거를 저보다 먼저 읽고 이미 코멘트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먼저 읽으셨으니까 아 뜨거라 했습니다. 링크를 걸어놓은 걸 읽어보고 그래 뭐 나는 게으르게 안 읽고 있었는데 읽었구나. 어쨌든 우리 둘 다 그런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죠. 이게 원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맨날 칼 들고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돈 가지고 다투는 게 훨씬 더 덜 폭력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돈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랬겠죠. 돈이 목적이 되니까 다른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종속시키고야만은 그걸 갖다가 상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뭐든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이윤이 남고 그 이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실제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 그렇죠? 토지, 화폐. 화폐도 단순한 교환수단이고 거래의 도구였을 뿐인데 그것이 그냥 화폐 자체가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상품이 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 토지, 화폐. 특히나 정말 상품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상품이 되어버린 게 인간이죠. 이 몸값이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인간의 상품화를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고 인간, 토지, 화폐가 상품이 되어버린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굉장히 극악무도한 결과치죠. 거래가 이게 오고 가면서 이해관계 사람들이 얽매이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목적이, 이윤이 목적이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이 된 이것들은 산업혁명이 이루어내고 있는 기술 혁신의 틀 속으로 들어가 이윤을 만들어내는 원자재가 된다. 원자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원자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가속화시켜준 주요한 계기가 뭐냐? 기술혁신이죠. 따라서 상품화라고 하는 것과 그 원자재가 되는 인간, 토지, 화폐 그리고 그것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도구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정말 혁신이라는 말로 부르기는 어려울 정도로 더 강력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개죠. 상품화, 그리고 이윤, 그리고 기술혁신. 그런데 상품화가 된 것들이 뭐냐? 인간, 토지, 화폐, 그리고 그 인간,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기술혁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외워두면 뭐하냐? 뭐 이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의 사유 모형이 되는 것이죠. 목적이 뭐냐? 상품화. 그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해? 원자재가 필요해? 어떤 원자재가 필요해? 인간 토지 화폐. 그리고 그걸 인간 토지 화폐를 이윤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기술 혁신.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뭐든지 일을 할 때 목적이 뭐야? 공부를 잘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자재가 뭐지? 인간이잖아요. 공부하는 인간. 그리고 공부하는 도구, 문방구, 책, 뭐 여러 가지 도구.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공부의 성과라고 하는 게 이윤이겠죠. 이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인간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인간. 흔히 하는 말로 공부하는 몸을 만들어야죠. 몸으로 하는 공부는. 몸으로 하는 공부는 그건 몸으로 때우는 공부입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제가 쓴 책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공부. 그럼 머리가 나쁘니까 몸으로 때우는 공부인 거고 그건 본받으시면 안 돼요. 네, 인간이 돼야 되죠. 인간이. 그리고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도 돈이 있어야 공부하죠. 그냥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이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방구. 문방구. 그렇다고 해서 비싼 만년필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만년필이 기술 혁신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나미 153이 또 기술혁신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참 저도 그 지점에서는 갈등 몹시 많이 합니다. 몹시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상품화를 통한 이윤 창출. 그 다음에 그 상품화를 통한 이윤 창출에 사용되는 재료는 뭐냐? 원자재는 인간, 토지, 화폐.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에 매개하는 힘. 그것은 뭐냐? 기술 혁신.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은 어려워요. 열심히 하는 건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몸이 필요해. 근데 이제 책은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기술인 건, 인간이 원자재인 건 틀림없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든지.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 역사고전 강의 해설 녹음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실시간 스터디도 하고 강독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죠. 저는 제가 쓴 책 평소에 안 읽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아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 점은 여전히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때는 이게 생각이 좀 모자랐네. 이렇게 반성하면서 메타인지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또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사람은 저겠죠. 그리고 여러분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늘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6강 밑에 여백이 있는데 거기다가 목적 그리고 재료 그리고 수단.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 원리적인 것들, 요소가 되는 것들, 즉 엘리먼트를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노동자의 공급과 기술 혁신. 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유로운 노동자의 공급, 요게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인데 자유로운 노동자, 세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자유로운 노동자. 중세의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기가 판매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판매할 수 없다면 굶어 죽는다. 이게 이제 굶어 죽을 자유인데 그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위에 문단에 보면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인구가 2600만이었고 잉글랜드가 900만이었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전한 나라도 프랑스인데 프랑스보다는 잉글랜드가 산업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과 제도가 먼저 갖춰졌기 때문이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폭력적이었고 그런 폭력의 그런 공포가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프랑스가 훨씬 더 잉글랜드보다 먼저 영제국보다 먼저 산업혁명에 앞서갔을 것이다. 글쎄요. 토크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역사엔 가정법이 없는데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휴고프의 프랑스 혁명의 공포종 이란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뭐 한 권 엘버트 오시만 다 안 읽었는데 그거 읽느냐? 그냥 여러 권을 동시에 읽습니다. 여러 권을 동시에 게리 윌스의 어거스틴스 컴페치오네스도 읽고 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튼 프랑스 혁명의 공포종이 없었으면 프랑스가 먼저 잉글랜드보다 먼저 산업혁명이 나아갔을 거다.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는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강고한 절대왕정 국가였는데 그 절대왕정이 왕 혼자만 좀 잘 나간 게 아니라 귀족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귀족들이 착취적이었어요. 잉글랜드의 귀족들보다. 그리고 젠틀이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제3신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3신분이 프랑스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건 잉글랜드의 젠틀이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것이 성취되려면 어떤 의미에서든 자유로운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수가 많아야 돼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의 수가 훨씬 적었죠. 잉글랜드보다. 산업자본주의 이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 가지 요소가 달라졌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316페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도 개발되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도 개발. 그 밑줄 쳐놔야 돼요.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 그게 뭐냐? 멘탈리티, 심성구조죠.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을 투여해서 기술 혁신을 이뤄가지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낸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18세기만 해도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죠. 그런 낯선 개념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지식인의 역할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저 안토니오 그람시, 그런 사람들은 유기적 지식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유기적 지식인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즉 체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좋은 체제이건 나쁜 체제이건 체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지식인은 무조건 현 체제를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합중국은 사태가 달랐다. 이게 이제 미합중국의 실용주의적인 기술이 발전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되죠. 미합중국은 아직도 그 개인주택을 나무로 짓잖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세면 건구리로 짓는 집이 적죠. 그러다 보니 허리케인이 불면 완전히 막 이렇게 그냥 폐허가 되곤 하잖아요.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축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런다는 얘기만 듣고 말았어요. 그건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합 중국은 사태가 좀 달랐다. 그게 그래서 이 기술의 역사 이런 책들 보면 미합 중국의 경우하고 잉글랜드의 경우하고 프랑스의 경우가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경로를 따라서 발전하는가, 이게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어쨌든 미합중국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는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 31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18세기 잉글랜드에서 살던 지주는 4,000명, 차지농은 25만 명, 농업노동자는 125만 명이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 공장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제 도시의 불황자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게 구빈법 논쟁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고, 이런 구빈법 논쟁이라고 하는 게 당대의 그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벤담, 그 다음에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리카도 마르크스 오원 같은 경제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게 이제 그 극심한 그 노동자 계급의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그런 것이죠. 우리가 27강부터 다루게 될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엥겔스, 프리드리 엥겔스의 그 저작이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동자의 문제. 그 다음에 기술혁신. 기술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 잉글랜드에서 기계제 공업시대가 시작되었을 무렵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다. 1819년에서 1901년까지. 아, 빅토리아 여왕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살았던. 64년간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때가 흔히 말하는 빅토리안 시대죠.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시대. 이때 이제 대영 제국의 전성기. 제국주의 국가인 대영제국의 시기가 된다니까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발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토지, 화폐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엥겔스의 책 저작의 배경이 되었다. 26강 좀 여러 차례 읽어서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읽어서 거의 외울 정도로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